이번 주에 저희들 교리인데 예레미야 12장과 13장 개역절이라는 제목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서 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의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리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12장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이금과 십일조를 모른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삭제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인하여 절구함을 인함이라. 무슨 뜻이며?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세 번째 13장 22절입니다. 그 내가 또 레위 사람들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 무슨 뜻인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는 예레미야 11장 36절에 유다에 있는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다라는 그 구절에 유다 지파의 대부분 이스라엘 북왕국이 아닌 남왕국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 및 외지파와 함께 속했으며 나머지 10개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에 속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에즈라 북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는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했는데 특히 1차 포로기한에 제르바벨과 예수아가 있죠. 그 다음에 2차 포로기한은 에스라가 나오죠. 에스라. 그래서 그 템포를 짓는 거. 그리고 마지막 기한은 이제 3차 기한인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벽을 그 이제 그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과 레위야의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12장인 제사장과 레위야 그 뭐 족보들과 또 거기에 지도자들, 두목들 그리고 또 그 각각 하고자 하는 그 의무들 그런 것들이 적혀있죠. 먼저 1절로는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이제 이거는 1차 때 왔는 거죠.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러하니라. 제사장 스룹바벨과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되었는데 느헤미야 지도력은 유대 백성이 예루살렘을 돌아온 세 번째 기한을 나타내는데 이는 두 차례 기한 이후에 그 주전 444년에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기한은 주전 536년에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이끌었죠. 에스라 1장 2절에 나왔고 두 번째 기한은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이끌었죠. 에스라 7장에 나왔고 우리가 그 위에 이제 포로기한 도표를 참고하시고 느헤미야는 평생을 바벨론에서 살면서 불과하고 예루살렘을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졌고 그의 동기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유대 백성을 하나로 재통합하는 것과 둘째는 방치된 성벽을 재건하여 예루살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죠. 성벽이 없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큰 수치였는데 예루살렘 유대 백성에게 역사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맞는 사건에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때 그 이후 왕들의 시대까지 예루살렘은 유다 역사의 중심 도시였고 세 번째 기함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전은 완성되었으나 백성도 돌아와 있었는데 그러나 도시는 무질서했고 성벽이 없어 보호받지 못했죠. 느헤미야는 신속한 성벽 재정을 44일인가 뭐 그렇게밖에 안 걸렸죠. 신속한 성벽 재건을 시작했고 또한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사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관련된 성경 구절은 여기 나죠. 에스라 1장 2절과 창세기 14장 17절 20절 열왕기상 7장 51절입니다. 2절 보면 아마레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로움과 무르벳과 이또와 긴노디와 아비자와 미아민과 마우리와 발가와 스마와 요아렙과 예다이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와 예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 그 형제의 어린이였더라. 그 1차 때 그 이제 왔는 자고. 8절에 레위 사람은 예수와 비누와 감멜과 세레비와 유다와 마토라와 임마다니아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한 일을 맡고 이제 찬송하는 자. 그 형제의 백부대 운노는 직무를 따라 저희의 맞은편에 섰으며 예수와는 요아김을 낳고 예수와는 대제사장이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아들 대제사장이 족보들이 나오죠. 요아디는 요나디를 낳고 요나디는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 제사장의 족장 된 스라리아 족속의 므라리오 에르미야 족속에는 하나나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림이요 아마라의 족속은 요아난이었다. 그리고 에스라는 두 번째 포로기 안에 지도자였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죠. 기원전 458년입니다. 말룩의 족속은 요나데이노, 스바의 족속은 요셉이요, 하람의 족속은 아드나요, 무라의 족속은 헬기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라요, 긴노돈의 족속은 무슬람이요. 그러니까 스가라는 뭐냐 하면 선지자였죠. 여기 신부시라 스가라 선지자였고. 그럼 17절 아비다 족속은 시그리오 미나민 곧 모아라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은 삼무아요 스마 족속에는 요나드니요 요아랩 족속은 마드네요 여자야 족속은 우시오요 살레 족속은 갈레요 아무 족속은 에베리오 힐기야 족속은 하사바 여다리아 족속은 느다니였더라. 22절입니다. 엘리야셉과 요아대와 요나단과 두아 때의 외의 사람의 족장이 모든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페르시아왕이죠.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엘리야십이라고 여기 나오죠.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시대에 예수와의 손자였죠. 그 10절을 보는 거죠. 예수와의 예수를 찾대 돌아온 대제사장이죠. 레위 자손의 족 장들은 엘리야셉의 아들 요하나단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이 사람의 어른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의 아들 예수와라 저희가 그 형제의 맞은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는 그 사역을 했죠. 마따네와 박보와 오바도와 무슬람과 달론과 학구로 다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했고 문안의 곳간을 지키는 자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와의 아들 요아임과 방배 느헤미야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다. 그래서 1차와 2차 그때 기한했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었으니 각기 예루 사람을 차례 예루살렘 데려다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곽이 벽에 이제 다 중공하는데 기뻐서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해가려하며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니아 사람 동리에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모의 절에서 모여왔느니 이 노래하는 자들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리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몸에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와 방백들로 성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대로 나누어 성의로 항렬을 지어 가게 하는 때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은 이제 그 눈물의 그 통곡인지 요즘 그 동네인데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따르는 자는 호세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또 아스라, 에스라의 무슬림과 유다의 베냐민 스마요와 에르마요. 또 제사장과 자손의 진아파를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리와 손자 마따니와 정손 미교와 현손 사굴 오래손의 아사 육대손의 스가라와 그 형제 스마레와 아사랄과 말랄과 길렐과 메노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다윗 왕은 성전 예배의 악기를 중요한 부분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그 바빌론 왕이죠. 성전을 파괴했을 때 그는 많은 귀중한 기구와 함께 악기도 바빌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악기들은 파괴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되었는데 이후 고레스 왕이 유대 백성에게 예루살렘 돌아갈 때 허락했을 때 그는 성전의 기구들을 돌려주었고 악기들도 그 안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악기를 다시 사용하며 음악적인 예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37절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한 샘문이 이제 그 우에 그 북쪽에 전진하며 성으로 들어가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청계로 올라가 다윗성이 있죠. 다윗의 궁극길에 동하는 수문에 물이 흐르러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죄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으로 향하며 풀문 망대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문이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님 망대의 함대의 망대를 지나 양이 있는 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거침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만장의 절반은 하느님이 전했었고 40절입니다. 감사함은 믿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며 주께서 허락하실 때 모든 일에 나타납니다. 믿어 하느님 믿고 이럴 때 하느님 모르는 역사가 이럴 때 감사함 잔재가 나오죠. 더수리전서 5장 18절에 보면 41절 제사장 엘라양과 마시세와 비나문과 미고와 엘로스와 스가레는 하느님은 다 나팔을 잡고 나팔을 하는 거 또 마시오 스메오 엘라살고 우시오와 요한에는 말기와 엘라양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는데 그 감동은 에스라 히야라. 42장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봉건세의 큰 기쁨과 축가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 지금 42절을 이제 봤죠. 모여 악기를 연주하며 이런 비포와 수금과 뭐 이런 타악기들 노래와 함께 즐겁게 하느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43절 볼게요.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느님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었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며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이와 같이 즐거워하는 소리들이 44절 47절 볼게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돌릴 것을 율법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의 밭에 거두어 그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이었더라. 이제 성가 다 이루어지니까 기뻤어. 곡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성전의 돈과 물품을 맡은 책임자였고 그들의 역할은 모든 십일조와 예물을 올바르게 거두어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것이죠. 백성들이 가져온 곡식과 선물은 너무 많아 곡간은 넓혀했는데 이는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보여주었고 이들의 헌금은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의 수으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5절 그 하나님한테 헌물들이 헌금이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우러나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우러나는 없이 드리는 헌금, 헌물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우러나는 거. 45절 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여러 의식들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든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었느냐. 예적 다윗과 아삽대에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 하나님께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 두목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외 사람들 중 일부는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으며 일부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섬겼고 일부는 정결의식을 수행을 했습니다. 47절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예루살렘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또 그것을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 이제 느헤미야 이제 이때죠. 제3절인데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은 큰 기쁨과 찬양 노래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온 포로들은 단순히 건축 프로젝트를 기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도시를 하나님께 영적으로 헌신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강하게 하시는 나라의 중심지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성전사역 외에 매일의 예물 가운데 일부는 레위인에게 주었고 레위는 다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자, 너희면 그래야지 이제 사역에 집중할 수 있죠. 먹을 걸 주고 이래. 아니면 그분들도 살기 위해서 결국 농사, 그 당시 농업 주니까 농사 뭐 목적을 해야만 됐죠. 네메 13장.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해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측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내 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보게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동맹을 맺는 것을 금했는데 그 이유는 이 민족들이 출애굽의 후 이스라엘인들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고향하여 이스라엘 저주하게 했던 사건이었고 그러나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저주를 바꿔서 은혜를 주는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로 이제 바꾸는 것.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하여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업무를 꾸미었던 자였는데 이제 제사장 엘리아섭의 동맹으로 등장했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이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제사장 엘리야셉은 곡식 제물을 보관하는 성전 방을 도비아에게 주었는데 그러나 도비아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는데 6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이 지하내야 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가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더니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 이를 쓰레야 엘리사비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주전 433년에 바벨론을 돌아갔다가 후에 예루살렘을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상황을 발견했는데 그의 옛적 도비아의 암몬 사람이 성전 안에 방을 얻은 것입니다. 암몬 사람인 도비아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제사장 엘리사압과 동맹 도비아와 엘리사압의 그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죠. 으로 이러한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는 내부에 정복할 수 없을 때 적이 내부로 침투해 타락시키려고 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데 이는 느헤미야 2장 4장 6장에 도비야와 산발랏이 끊임없이 재건을 방해했던 사건과 평행을 이룹니다.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에 의하여 재건을 그 방 밖으로 내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더라.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가구를 모든 성전 방에서 내쫓고 그 방을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시켰습니다. 또 내가 또 알아본 적으로 레위 사람의 받을 것을 주지 않아야 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거라. 서원은 종종 그 성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거나 특별한 복을 받기 위해 서원 약속이죠. 맨찬을 얘기구나. 여기는 성급히 세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태도를 드러나죠. 성급히 하는 경우는. 반대로 레위인들은 백성의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의 직무를 떠나 자기 농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필요를 바르게 헤아리지 못한 결과 레위인들이 고생하며 영적 책임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 목회자의 레위인을 위해서 바르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전에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오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버디와 고지기로 삼고 맞다 내 손자 사꾸레 아들 하나로 버금을 삼았으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더라. 신실한 사람들이 임명되어 그둔 물품을 레위인들에게 분배했죠. 14절 내 하나님의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근데 메아가 자꾸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걸 보면은 상당히 그 외로운 그런 사이인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참 많은 그 사람들의 그 참 이런 눈초리들, 이런 반대자, 그런 데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 기억을 해달라는 자기를 용기를 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면은 백성들의 죄를 바로잡은 자신의 행위를 기록한 후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강구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강구 22절과 31절에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15절 그때에 내가 본적 유다의 어떤 사람의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포도와 무화과나와 여러가지 짐들을 들고 와가지고 안식일을 팔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복종하라고 이스라엘이 명령했죠. 안식일 어떤 사람들은 맨발로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밭에서 곡식 포도 무화과 등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두라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 팔기로. 두로는 페니키아의 그 중요한 도시인데 지정연안의 주요 항구였습니다. 오늘 레바논 해안에 위치해 있고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무역을 하는 장사하는 것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었고 페르시아 왕에게 다녀온 후 네이메는 백성들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그는 성문을 닫고 장사꾼들을 쫓아내며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율법 준수를 회복시켰고 이는 망설인 백성들에게 영적 훈련을 지키도록 하는 강력하고 부지런한 지도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18절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서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에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내면은 자신의 종들을 성문에 배치하여 안식일에 아무도 물건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20절 장사들과 가강 물건 파는 자들의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잠으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잤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후부터는 안식일에 죄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성 밖에서 물건을 팔리는 상인들을 그 잠자는 위협하며 단호하게 내쫓아냈고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큰 은혜로 나를 아끼옵소서. 참된 믿음은 선한 행위를 낳고 하나님 나를 위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은혜에 응답하여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김을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이나 복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주의 크신 긍휼대로 나를 용서하소서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주님 나의 일을 기억해달라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나의 힘을 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호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해달라는 것은 나의 행위, 나의 육적 행위를 기억해달라는 그 뜻은 아니다라는 것, 보호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21절 그때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의 아소독과 암몬의 모압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들과 아소독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스돈 지중해 안에 블레셋 도시였는데 요단강 동쪽에 암몬과의 모압이 있고 아스돗과 함께 이스라엘의 가정이 여겼던 민족들입니다.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을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스라엘 안에 이방 종교가 퍼진 것을 막기 위해 이방과의 혼인은 금지되었는데 그런 의미하는 이 법이 어겨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강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직접 범한 자들을 꾸짖고 머리털을 뽑으며 자녀들이 이방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나오죠. 그 말씀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이르 이방이었고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인이 저로 범죄하게 하였다. 위대한 왕 솔로몬조차도 이방인과 혼인으로 인해 우상을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큰 비극이 초래했고 이는 성경에 읽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상기시켜 줍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 저질러진 잘못에 교훈을 얻는 것이죠. 27절 너희가 이방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우리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장 엘리야셉의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가 고른 사람 산발랍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제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겨서 죄를 기억하여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대제장 엘리야셉은 도비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는 그의 손자 산발랏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굳어진 관계인데 산발랏과 도비아는 그 혈연을 메어주는 그 인연이었죠. 가까운 인연이었다. 동맹이었다. 내가 이와같이 주의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게 하여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대장 엘리야삽은 도비아의 혼인을 통해 특별한 유대를 가졌는데 그의 손자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는데 산발랏은 도비아 친한 그 유대 관계였죠. 이 가정적인 연결로 인해 도비아는 엘리야삽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제 세 번째 나오죠. 너희면은 자신 하나님께 응답하게 행했던 영적 사역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만큼 참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역 때문에.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질문을 이 본문으로서 다 우리가 그 커버했고 다같이 찬송가 405장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